욥기 32장부터 42장을 조금 이렇게 밀어두고 오늘 하박국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1장부터 오늘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욥기나 하박국이나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과연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사회적인 부패나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질문이죠. 욥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그야말로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욥의 질문은 그런 것 아닙니까? 친구들과의 논쟁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산 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박국은 오늘날 유대 민족이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긋나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바벨론과 같은 그렇게 포악하고 강포한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만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개혁이나 쇄신은 그렇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궁극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따라서 욥은 우리가 오늘 읽는 이 하박국보다도 적어도 한 1500년, 1300년에서 1500년 정도 이전 사람이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따졌다면은 지금 하박국은 그 이후에 나라와 민족의 이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은 함께 가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뭐 하나님께 내가 뭐 충분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은 나라나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 국한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모르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 있으면서 사회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로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 본인 스스로 바로잡힌 길을 가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며도 불구하고 정작 옳은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세상이 바른 길을 가는데 관심이 적고 본인이 옳은 길을 찾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고 나서니 이게 늘 이 엇갈리는 그런 혼란이 되고 마는 것이죠. 뭐 가장 쉽게 말하자면 공인이 되어서 안 될 사람이 공인이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되면 교회만 병듭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겠어요. 교수가 안 돼야 할 사람, 의사가 안 돼야 할 사람, 사업에서 안 될 사람, 정치에서 안 될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직업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냥 그 직업 분야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는 무슨 직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직업적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은 성전에서 주로 예배에 봉사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는 오늘 이 묵시의 말씀, 아니 주로 환상이죠. 환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와 씨름했던 사람이고 시대의 고민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 묵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하는 묵시하는 얘기보다는 환상에 가까운 얘기예요. 본다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받았고 나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그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얘기합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살아간다. 정의가 늘 구부러져 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한 표현 아니겠어요? 어디 그 시대만 그렇게 정의가 굽었겠습니까? 제가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더 메시지 랩에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정의와 공의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너무 막 이렇게 엇갈려 쓰여가지고 정확한 뜻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각자 보기로 하고 이 정의는 주로 재판 과정에서 시작된 그런 단어예요. 공정한 재판에서부터 정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과연 그렇게 100% 공정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듯 모든 재판 과정들은 보면은 뭐 불의의 정도만 좀 차이가 있다 할 정도로 뭐 우리가 생각될 만큼 그렇게 재판이라는 게 다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타락할수록 재판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실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힘 있는 자들이 뭐 결국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 시대도 사법적 정의가 정말 온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정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율법이 해이되고 있다는 이 하박국의 호소는 대개 BC 600년, 605년 그 사이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서 중근동에 강자로 부상할 때입니다. 612년,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니느웨를 점령해요. 그 다음에 BC 605년에 가면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 바로 느구와 전투를 벌여가지고 애굽을 대패시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중근동 세력으로 부상하던 때예요. 이때가 지금 이제 하박국이 이걸 쓰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북쪽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 저 바벨론이 한번 진짜 태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이 작은 국가들 전부 다 이제 뭐 속국이 되든지 멸망하고 말 텐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그는 시대적인 문제를 껴안고 시대적인 문제와 함께 씨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던지도 모르죠. 마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던져주듯 시사하듯 그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껴안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모든 다니는 곳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한 70년 전쟁을 잊고 살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뭐 아예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많고 또 뭐 전쟁의 참상을 마치 무슨 게임 구경하듯이 일단 뭐 이런 요새 즐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게 다 전쟁 게임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무슨 놀이처럼 생각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결코 놀이가 아니잖아요.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이고 한 사회 체제 전체가 붕괴되거나 한 나라와 민족이 파멸하는 그런 기로에 서는 일인데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또 달려오는 마병들 중심으로 달려와서 그냥 휩쓸고 지나가버리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키는 일이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구겠어요? 결국 부녀자들이죠. 뭐 아이들과.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탈과 강포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 했는데 마치 강포의 원조화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정말 불법의 원조화도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강포를 지금 징벌하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이 포로로 잡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사하고 그리고 경관 성들이라고 지어봐요. 그 사람들이 한 방법이 뭐냐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높이 쌓아도 모래 언덕을 쌓기 시작을 해요. 토성을 흙으로 쭉 쌓아가지고 그래서 성 높이까지 그냥 마치 흙 다리를 쌓듯 차곡차곡 쌓아서 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넘어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공성 공략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지금 심정이 어떤 거겠어요? 비유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뭐 하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고 약이나 좀 타가지고 오겠다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위암 말기래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위를 전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소화 좀 어떻게 소화 위병 좀 고쳐서 약이나 좀 타서 약이나 먹고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의사가 정확히 진단 내린 건 보니까 이대로 두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위 전체를 절제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람이 오는 심리적 충격이 어떻겠어요? 지금 하박국은 그런 아마 심경일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하나님한테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의 강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좀 뭐 정권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개혁하고 좀 쇄신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왜 제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냐면 이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미가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그 앞에 바로 있는 뭐 미가서예요.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내 문제는 뒷전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전도 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물밀듯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제발 좀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정신 차린다고 세상이 바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뭐 제가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제발 좀 저 꿈에 좀 천국과 지옥이나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런 제가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아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지옥가 있는 거 보면 정신 좀 들지 않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쓸데없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적 무슨 뭐 평강에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 평강 이런 거는 여러분 요가하러 가도 되고 무슨 뭐 단전호흡해도 되고 무슨 뭐 국선도 가도 되고 뭐 증산교 가도 되고 그런 거 하면 많습니다. 앉아가지고 뭐 차크라가 터졌네 뭐가 열렸네. 우리 기도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요. 또 기도 자리 또 앉아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12절이에요. 진짜.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나님 우리는 안 죽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죠.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뭐 하고 살면 그냥 좋은 신앙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교회가 여러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사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노력의 70%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만큼 해봐라.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세상보다 더 타락했겠냐 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묵시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시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의 고민은 왜 바벨론 같은 악한 민족이 아무리 좀 잘못을 저질렀기로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잡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명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도대체 이게 옳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십니까? 이 악을 이렇게 만연하도록 벌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악한 나라들이 저렇게 강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민주주의 국가는 쇠퇴하고 전체주의 국가는 저렇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타락과 우리의 부패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오지 말라고 와서 좀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재물 가져와도 그 재물 태우는 냄새도 내가 맡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예배드린다고 모여있지만 그게 무슨 예배냐? 세상에 살아갈 수는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세상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준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부르느냐?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라고 이걸 드리고 앉아있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우리는 마치 무슨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핍박한다, 무슨 뭐 눈물을 쏟고 난리를 치는데 답답한 일이죠. 아, 위를 절제해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서 절제가 뭡니까? 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 약으로 고쳐놓으라니까 무슨 수술은 무슨 수술입니까? 그런 항변을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적인 기도를 딱 멈추고 이제 연말 연시로 들어가면 우리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면 우리가 뭐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예? 나라가 망하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누구 만나고 얘기하면서 야, 이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 정신이 다 썩었구나. 돈 번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돈에 미쳤어요, 돈에.
돈이라면 그냥 뭐 무슨 짓도 다 해. 젊은 애들이 말이야. 돈 몇 푼이면 그냥 의리고 배신이고 없어요. 꿈이고 뭐고 없어. 돈 몇 푼 주면 그냥 다 옮겨, 다 옮겨. 실업수당 나오면 일 안 해, 일 안 해. 나라가 이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은 좀 낫냐 이거예요, 낫냐. 저는 이 세상이 안 망하는 게 더 기적이에요. 세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견디는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이러고도 이러고도 산다니. 교회가 이러고도 존재할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시대 앞에 통절하게 살아야 돼요. 예. 애들 전부 돈 버는데 내몰아가지고 말이죠. 좀 젊은 나이에 좀 나라를 걱정하고 좀 예? 생각을 가다듬고 살도록 우리가 못 기르고 맨날 돈 좀 더 주는 좋은 직장 보낸다고 무슨 좋은 학교 보내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뭐 출마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 국격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어떻게 싸운 나라인데?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 걸 바꿔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지금 또 횃불을 들겠어요? 촛불을 들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작은 기도 그거는 큰 기도 해결되면 다 됩니다. 예?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수백 가지 놓고 앉아봐야 예?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참 지혜롭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는 통로나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박국은 답을 얻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질문보다도 이 시대를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불의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외면하고 맙니다. 또 불의를 지적할 때 오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닫고 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를 주의 뜻대로 살아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평안하게 살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며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의 뜻과 음성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뜻이 확인된다면은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뜻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박국처럼 시대를 껴안고 함께 고민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관통해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아버지의 친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